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다 같이 읽을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영이시는 이시니라. 예,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담임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것은 한 말이 있어요.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 옆지체에게도 한번 고백합시다. 잘 삽시다. 예. 예, 잘 살다가 주님 앞에 암겨서 영광스러운 그날에 맞이하는 순간이 정말 복될 것 같고요. 오늘 우리가 잘 산다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인생의 정의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은 우리 인생은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과 달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생의 마지막 골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인생에 경주하는 자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셨고 경주할 때에 마치 영광스러운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서 열심히 훈련하고 땀 흘리고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로 나올 때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왜 하나님이 여기를 부르셨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출애굽은 왜 했는지 결과적으로 다시 현실만을 바라보다가 원망하다 광야에서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 산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뒤돌아보면 많은 주의 성도들이 이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가는 것들이 눈에 보여져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오늘 주제와 함께 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영화 하나가 있는데 이건 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주제가 좀 비슷해서 여러분이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 1994년도에 개봉한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기억 혹시 하세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봤을 텐데 여기에 그 쇼생크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성경에 나오는 그 애굽 바로왕의 이름 시삭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영화를 만든 그 영화 감독은 이 애굽으로부터의 탈출 그 영어로 표현하면 쇼생크, The Shawshank Redemption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의 구원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가를 영화를 통해서 메시지를 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신 분은 알겠지만 잠깐 스토리를 해드리면 제가 오늘 스토리를 드리는 이유는 안 봐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시간에 성경 보세요. 한 종신형을 받은 사람이 가석방의 은혜를 받고 이제 탈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머지않아 그 사람이 자살을 했다는 소식이 쇼생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요.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이 사람들의 목적이 뭐였죠? 이 쇼생크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탈출을 했는데 자살을 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는 그 유명한 이제 배우 중에 한 사람, 그 할아버지가, 레드라는 이름인데, 이 할아버지가 다시 종신형을 받았지만은 가석방이 돼가지고 앞에 살아갔던 사람을 뒤따라갑니다. 그 사람이 묵었던 집,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일했던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식당에서 이렇게 하다가. 한 그 유명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 갑자기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들어요. 이렇게 주인한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 화장실 가야 되는데 가도 되냐고. 그러니까 주인이 야 화장실 가는 것까지 왜 나한테 물어보냐. 화장실 가는 건 네 자유인데 왜 그걸 물어? 그러니까 시식 사사건건 이게 이제 습관이 된 거잖아요. 나 화장실 가도 돼, 물 먹어도 돼, 자도 돼, 일해도 돼. 뭐 이런 게 이제 감옥에서 계속 익혔던 습관이에요. 그래서 그 사진 하나를 더 보시게 되면은 이게 좀 화장실 가서 물을 받는데도 이걸 허락받아야 되나? 이제 이렇게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허락 없이는 물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그러한 삶 속에서 살다가 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나 이제 엄청난 것이 주었는데 잘 모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직 저 레드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과거에 노예에 살았던, 감옥에서 살았던 죄수의 습관을 벗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감옥에서 살면서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탈옥하는 것에 인생의 목적을 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탈옥을 했는데 어떻게 살지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에 대한 가치를 몰랐다는 얘기죠. 자유라고 하는 거는 자발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을 때도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죠. 하나님 로봇처럼 우리에게 너는 나한테 사랑해, 그러면 사랑해, 그런 게 사랑 아니잖아요. 자유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내가 삶 속에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위하여 자유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자유에는 권리가 있음에 동시에 책임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를 누린다 했을 때 이 작은 무게감이 이 사람이 있던 겁니다. 그전에는 시키는 대로 했으면 됐고 내가 그냥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면 됐는데 이제 자유 있는 세상에 나오니까 내가 하나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이것이 작은 무게감을 못 견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레드라는 할아버지가 권총을 파는 상점 앞에 가서 기웃기웃거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뭐죠? 자살을 하고자 하는 충동이 있는 거예요. 주어진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그런 그 영화를 다루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부르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너희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를 들어간다는 의미는 뭡니까?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또 다른 하나의 훈련의 과정이 광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월권이기도 합니다만은 혹시 저에게 성경을 다시 제목을 만들어서 제목을 붙이라고 하면 딱 한 군데를 고치고 싶은 책이 있어요. 뭘까요? 출애굽기입니다. 사실 출애굽기는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죠. 목적은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입 가나안기 혹은 가나안 정복기의 시작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출애굽이 예를 들어 이 레드 할아버지처럼 내가 감옥에서 탈출하는 게 목적으로 되니까 목적을 이루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탈옥을 하고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고 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고민과 질문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셔야 되죠. 내가 지금 아직 뭐 교회를 다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권세를 느끼지 못한, 믿지 못하는 아직 애굽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광야에 나와서 지금 훈련을 받는 과정 속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여러분에게 질문하셔야죠.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서 있습니까? 그걸 질문을 해야 됩니다, 본인에게. 오늘 택한 이 야고보 사도의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그 7절 말씀해 보면은 처음에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다시 이제 지난주까지는 너희들아 이렇게 너희 뭐 이러면서 좀 차갑게 얘기했는데 다시 이제 돌아왔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해요. 뭔 당부를 하냐면은 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냐 이거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서 많은 세월을 지냈는데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는 결론과 같은 부분인데 이제 4장 17절까지 좀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어봅시다. 4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예, 세상 사람들은 선을 알고도 안 하죠, 선을. 뭐 하나님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그렇게 안 하죠. 제가 그 공사 현장을 일주일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말입니다. 어느 날 좀 참 막 마음이 힘들었던 경우가 있는데 혼자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느 사람이 우리 공사판에다가 쓰레기를 그냥 잔뜩 버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이거 확 얘기를 해야 되나 막 그런지 딱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또 목사인 거 알고 하는데 뭐 그까짓 거 뭐 그런다 뭐 싶어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하죠. 누가 본다고 안 본다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죠. 근데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더 있는 것은 5장 1절에 보면은 1절을 한번 볼까요? 선포해 봅시다.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게 들으라 부한자들아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살면서 부와 권력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죠. 곧 있으면 너희들은 고생하고 울고 통곡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목적은 뭐예요? 온통 재물을 모으는 데에 혈안을 다하는 것이죠. 자, 2절 말씀 보세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3절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참 이게 뭔가 빠져있는 거죠. 개인의 말세가 다가오는 것도 모르는 채로 그저 재물을 쌓는 데만 혈안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묻는 사람들이.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 아닙니까? 말세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강림도 말세지만 개인의 말세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몇 년을 더 사실 것 같아요? 예언합니다. 100년 안에 다 돌아가십니다. 50년 길게 30년? 여러분 그냥 짧은 세월이 살아왔던 시간만큼 그냥 여러분 눈 깜짝깜짝 지나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왜 이렇게 재물을 쌓고 뭔가를 움켜쥐는데 혈안이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 백성이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현실만을 바라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자, 4절 말씀 보면은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려니.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자, 5절 말씀 보면 너희가 땅에서 뭐하고요?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이 이렇게 살아도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가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서 큰 부자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양심을 찌르기 때문에 내가 움켜쥐고 막 내 것을 위해서 계속 쌓는 삶을 살지 못하게 돼 있어요. 아멘 하는 분이 한 분이 안 계시네요. 이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굉장히 어려웠겠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당하는 문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통 그리고 불이익, 손해 상대적으로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되고 나는 정직하게 해야 되고 타협하지 않아야 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삶 속에서 부대낌이 있겠죠. 그러니까 불평이 속에서 터져나왔을 것 같아요. 야고보 사도가 이제 믿는 백성들에게 쓰는 야고보 사도가 하는 그들의 이 탄식이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도 Why me? 이거거든요. 하나님 왜 꼭 접니까? 이거거든요. 하나님 왜 꼭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믿고 잘 살았고 여기까지 은혜 때 사왔고 나 타협하지 않았고 그래도 보란듯이 살아왔는데 왜 저에게 이런 고난과 슬픔을 허락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부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뭔가 조금 헌금하려고 하고 뭔가 조금 나누려고 해도 제가 가진 재물이 없습니다. 이런 갈등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정상입니다. 그런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대답을 세 가지를 강조할 텐데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5장 7절 상반절까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여기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기억하세요. 주께서 강림하신답니다. 우리는 목표가 있는 사람이에요. 약속의 날이 있다는 얘기고요. 주님께서 반드시 강림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상 주시는 이심이 있다고 했고 최후 승리가 있다고 했고 우리의 당하는 경주가 마지막 골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곳곳이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첫 번째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길이 참으라 했습니다. 이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마크로시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인내 참고 견디는 게 아니고 예가 있죠. 우리 7절을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논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자, 여기 보면 하나 예를 들죠. 농부의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농부가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는데 농부가 그냥 비만 기다립니까? 아니죠. 김도 메고 잡초도 제거하고 돌도 치우고 거름도 주고 굉장한 애를 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지만은 인간 쪽에서 애와 힘을 다 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죠. 그래서 여기 길이 참으라고 하는 단어는 마크로시네오라는 단어는 적극적 인내를 얘기해요. 수동적 인내가 아닙니다. 그냥 하늘에서 비 내려주는 거 감사하고 감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고 감 떨어뜨리기를 기도하고 이런 거 말고 감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김을 메고 땅을 개간하고 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시간과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감 떨어지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인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뭐하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내는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고난이 통과하겠지 이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냥 걸어가야 됩니다. 아멘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1장 5절에 보면은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인내를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창의적 인내. 이 마크로시네오라는 단어는 창의적 인내와 같은 것인데 전도서 11장 5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표현이 있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시는 것처럼 그러시네요. 우리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창의적 인내는 뭐냐면은 6절입니다. 너는 아침에 뭐를 뿌리고요?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 놓지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잘 됐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양심을 찌를 때 여러분의 시간이나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물질을 누구에게 도우라고 하는 느낌과 사인이 오면 바로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재물을 쌓고 막 이렇게 세상 사람처럼 부자가 될 시간과 여력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늘 하나님께서 야, 너 선한 역사로 힘을 다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시간, 재능, 물질을 자꾸 세상으로 흘려보내고 다른 사람 섬기다 보니까 어떻게 내 쌓는 재물이 내 창고에 이렇게 쌓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언밸런스입니다.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부한자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부호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뒷이야기를 보면은 그가 평소에 정말 검소하게 살았고 남은 것들을 다 기부하며 살았던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놀랍죠, 그것이. 여러분 길이 참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야고보 사도의 권면이 있어요. 자, 9절입니다. 자,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불평을 할 수는 있다. 여러분 삶 속에 살면서 불평 많이 하시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망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망은 죄라는 거예요. 성숙해 살면서 우리가 아, 불평하고 뭐 짜증낼 수 있죠. 뭐 그거 아, 짜증내야 좀 속이 후련하지. 어떨 때는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 불평할 수 있지. 그런데 이게 원망은 큰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떠올리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리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고린도서 10장 9절 말씀 보면은 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뭐하다가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 광야에서 백성들이 시험했다는 얘기죠. 또 하나 10절 말씀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뭐하다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시험하고 원망하는 것이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배후 사탄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조작해서 원망하는 인생을 만들게 해가지고 광야에서 멸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냐면 너희들이 불평할 수 있는데 원망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원망이라는 걸 조금 분석을 해봅시다. 원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룬이라고 한다는데 고집세다, 중얼거리다, 밤새워 머물다, 가두어둔다, 숙박하다. 뭐가 느껴집니까? 숙박하다. 불만과 불평이 계속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곱씹고 곱씹고 같이 자면은 나중에 같이 숙박하다 보면 이것이 원망으로 변한다. 한이 서리고 유감스러운 마음이 된다. 한. 헬라어로 보면 공기조라는 단어예요. 이 공기조라는 단어는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충족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원망한다. 그러니까 삶을 살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 이건 아니지. 내 생각은 이건데 하나님 이것은 아니지. 내가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왜 안 채워주십니까? 이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옳은 길인데 하나님 왜 가만히 있으십니까? 이거 아니에요? 원망이 나오는 거잖아요. 영어 단어는 또 재밌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resentment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sent라고 하는 단어가 feel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re라는 단어는 반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를 느끼고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을 내 것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거품이 많아지는 것을 원망이라 합니다. 여러분 원망이 왜 무섭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들이 소리친 게 있어요. 뭐죠?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애굽으로 우리를 돌려다오. Turn it back, turn back. 여기는 우리는 광야에 사는 것 싫으니 애굽의 삶으로 나를 돌려다오.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무슨 원망입니까? 하나님 이제 당신의 도움과 당신의 간섭 필요 없습니다. 애굽에 살았을 때는 내가 먹는 거, 마시는 거, 뭐 입는 거 걱정하면서 살지 않았는데 아니 하나님 믿고 광야에 출애굽을 해보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보니까 아니 세상에 뭐 먹고 사는 문제까지 신경 써야 되고 내가 못 먹어도 다른 사람 도와줘야 되고 나는 못 챙겨도 다른 사람 챙겨줘야 되고 이게 불편해 불편해. 하나님 당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섭리, 당신의 플랜, 당신의 역사 더 이상 생각하기 싫어요 하고 turn it back, 애굽으로 돌려주십시오. 뭐지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죄악입니다. 많은 인생이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 없어서 되는 게 편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원하는 대로 자고 원하는 대로 누리고 원하는 대로 옷 입고 아, 그렇게 사는 게 편한 거지 애굽의 삶이. 이게 무슨 죄악이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내 생각에는 출애굽을 하면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을 하면은 하나님이 KTX를 딱 준비해 놓으셨다가 가나안 땅으로 슉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권세로 사로잡아 주시면 아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찬송하고 그렇게 할 텐데 아이 광야가 뭡니까? 인생의 고난이 무슨 유기예요 이게? 이게 무슨 죄악이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에게 이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좀 더 좋은 환경과 역경을 주셔야 되지 않아요? 제 인생에서는 평탄대로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지 않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늘 원망이죠. 이건 이게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몇 절입니까? 여기 한번 선포해야 될 것이 있어요. 9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시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게 주권을 인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실리도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이도 여호와시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걷어가실 이도 주님이시고 건강을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건강을 뺏을 일도 여호와시고 왜 우리가 심판주 역할을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속에서 원망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다 보니까 광야에 사는 백성들이 그렇게 하다가 멸망했다고요. 원망이 이렇게 큰 문제고 큰 아픔인 것입니다. 야고보사도는 우리에게 욥의 인내를 주목하라 합니다. 결론입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사실 욥도 욥기서에 본 불평을 했죠. 증거를 내보겠습니다. 욥기 10장 1절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메시지 성경 보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구나. 살고 싶지도 않아. 내 사정을 모두 이야기하겠다. 내 인생의 온갖 괴로움을 남김없이 털어놓겠다. 불평했죠. 욥은 원망까지 가지 않은 거죠. 왜입니까? 욥의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엇 아래에 머물다, 무엇 아래에 거닐다, 무엇 아래에 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기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지하실에 꽉 갇혀가지고 막 세상은 이렇고 세상은 어둡고 뭐 보이지도 않고 뭐 앞날이 보이지 계속 이렇게 하다가 아 하나님이 계셨구나 라고 태양 아래로 나온 거죠. 진리 앞에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아래 머물고 하나님 이 문제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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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11절 말씀 보니까 욥이 인내심이 많아서 견딘 게 아니고 욥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서 그의 아래 거하니까 결론이 하는 게 있습니다. 자, 11절 다시 보세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뭘 보았다고요?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욥이 가졌기 때문에 욥이 끝까지 인내할 수가 있었다. 저를 따라할까요? 세 번째 마음속에 새겨야 될 단어입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여러분 이 보는 눈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숙제 하나 내드려요. 저녁 식사를 하고 나셔서 TV를 켜시기 전에 한 5분 동안 지금까지 살아왔던 하나님의 역사와 세밀한 음성 세밀한 손길을 묵상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섬세하게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다 고백할 겁니다. 자, 질문 하나 하죠.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몰고서 왜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왜 남들과 다른 고난과 슬픔과 역경을 허락하시냐 말이에요. Why me?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고난과 슬픔을 당한다고 왜 그렇게 느껴집니까? 왜 그럽니까?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없으면은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거기서 뭐 하면 되죠? 이 세상 살 동안에? 아, 밥 먹고 싸고 놀고 자고 돈 모아서 여행 가고 아, 멋진 거 사 입고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 가면 돼. 밥벌어지 인생으로 사는 거잖아요. 이게 애굽으로 돌아가라면 나는 현실 속에서 밥 먹고 놀고 먹고 싸고 즐기고 이렇게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을 왜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냐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광야의 고난과 역경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고난이 오면 우리는 자기 인생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이 길이 맞는가? 내가 이게 사는 삶이 맞는가? 내가 이 돈을 쓰는 것이 맞는가? 내가 지금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아닌가? 나의 이 에너지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여러분들은 잠시 멈추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순간이죠. 그래서 다시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쫓아야 되고 나의 힘과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 되고 끊임없이 훈련과 역경과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영적 근육을 회복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성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여러분 자유인 것이에요. 자유. 자유에는 권리와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누릴 때 고난과 역경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진정한 자유인으로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시고 귀한 인내의 인생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